바이든 대통령이 제26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 중인 가운데 미국 정부는 메탄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계획을 2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총회에서 유럽연합과 기타 국가들과 공조 아래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가스의 배출량을 30%대로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이클 리건 미 환경청장은 이날 깨끗한 공기법 아래 적용하게 될 새로운 규칙은 메탄가스와 다른 오염원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전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적용했던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건 환경청장은 전 세계 정상들이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지금 미국이 돌아왔다는 사실은 이제 자명하다고 설명하면서 미국은 기후변화 위기 대처에 과감한 야심을 갖고 모범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미국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지만 미국이 지난 행정부에서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고 우리를 뒤처지게 한 사실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산림 파괴의 상당 부분과 우리가 지금까지 직면해온 문제 모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이 작지만 지구가 더워지면서 더 큰 값을 치르고 있는 덜 부유한 나라들에 대해 압도적인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행정부의 기후 관련 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2020년 공식으로 탈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취임 직후 미국이 협정에 재가입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문건에 서명을 했고 미국은 한 달 후 정식 복귀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서면으로 입장문을 보낸 중국 시진핑 주석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개발도상국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중국은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배출 기반 전력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이번 총회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 100여 개 넘는 정상 가운데 지금까지 유일하게 서면으로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정점을 찍고 2060년 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가한 100여 개국이 오는 2030년까지 산림 파괴를 종식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채택된 선언문에는 이를 위한 몇 가지 권고 사안을 반영했습니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이산화탄소 흡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산림의 보호를 통해 세계 기온 상승을 완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 보호와 복원에 전 세계 정부 차원에서 약 120억 달러 그리고 주요 민간 기업에서는 약 70억 달러 예산 투입을 약속했습니다. 30개 이상의 금융투자기관들도 산림 파괴에 관여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 중단을 약속했습니다. 미국과 인도네시아 정상이 이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핵심적인 전략적 우방국이라며 위도도 대통령의 지도력은 인도태평양 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코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이 국제 백신 협력체를 통해 제공한 신종 코로나 백신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1,340만 분을 자국에 기부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두 정상이 직접 대면 정상회담을 진행한 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두 정상이 기후변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항행의 자유, 미얀마 군사 반란 문제와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세계뉴스 김은기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수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해 이윤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또다시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정박 대북 특별대표가 1일 한국 측 대표들과 관계부처 합동 국장급 부대표급 협의를 주재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미한 연합 공중훈련과 관련해 미한 훈련의 성격은 비도발적이고 방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황해도는 오전부터, 함경도는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 예상 적설량은 1cm 내외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또다시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제재가 효과적인 도구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결의안 초안을 또다시 제출했습니다. 유엔 외교소식통은 1일 VOA 뉴스센터에 그들이 유엔 안보리 전체 이사국의 초안을 회람시켰다는 것을 확인한다며 기본적으로 그들이 2019년 처음 제출했던 결의안과 같은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의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지만 언제 열릴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을 계속 살려놓기 위해 다시 제출한 것 같다며 자신은 아직 대북 제재를 완화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9년 12월 16일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 금지 규정,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고 당시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남북한의 철도, 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당시 결의안 초안 제출에 이어 같은 달에 안보리에서 초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급 회의가 두 차례 열렸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표결에 붙이지 못했고 약 2년 뒤 두 나라가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다시 제출한 것입니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의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나라도 반대하지 않고 10개의 비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전체 15개 나라 중 9개 나라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일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모든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전적으로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1일 VOA 뉴스센터에 보낸 이메일에서 안보리의 비공개 논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은 제재 체제에 전념하고 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기존의 안보리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진지하게 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기존의 제재를 위반하거나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하는 이들에 대한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 사용에 대응해 방어하며 북한의 가장 위험한 무기체계의 범위를 제한하고 미국인들과 동맹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미국에 있어 핵심적인 이익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제재는 북한의 행동을 바꾸도록 압박을 가하는데 여전히 효과적인 도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북한이 의무를 준수하는 데 따라 조치들을 수정, 중단, 해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지만 북한은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안보리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기존의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달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미한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제재 이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ven as we remain open to dialogue, we also have a responsibility to implement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ddressing.
대화에 열려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UN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에 대한 책임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UN 주재 미국 대사는 모든 UN 회원국들에게 기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also call on all member states to fulfill their sanctions obligations under exist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so that we can prevent the DPRK from accessing the funds.
그래야 북한이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과 기술, 경험 등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북한이 반드시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독자적인 제재를 고려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이미 제재 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우리는 단지 그 제재 체제 이행에 좀 더 진지할 필요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Look, we already have a sanctions regime in place. We just need to be more serious about the implementation of that regime.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특히 UN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인 1718 위원회가 솔직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재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재를 위반하는 행동에 나서는 이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투명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보리 활동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간하는 민간단체 안보리 보고는 11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관련해 안보리 회원국들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와 의견을 같이 하는 나라들인 에스토니아와 아일랜드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의 안정을 해친다고 규탄하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제재 체제를 유지하고 제재 회피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특정 미사일 시험이 안보리 결의안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인도주의적 영향을 고려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또 대북 제재 완화가 북한을 미국과 한국과의 대화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인 케냐, 니제르, 튀니지와 세인트 빈센트 그라나디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들을 위반한다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건설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몇 주간 이어진 북한의 일련의 미사일 시험이 안보리에서 주요 현안이며 대북 제재 위반과 제재 체제의 효력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가 시행된 이후에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한 무기고를 확대했다고 널리 알려져 있기에 제재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리 보고는 카네기 재단과 호주, 캐나다, 독일, 한국 등 26개 나라가 후원하는 민간기관으로 매달 안보리 내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의 정박 대북특별대표가 1일 한국 측 대표들과 관계부처 합동 국장급 부대표급 협의를 주재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박 부대표가 한국 외교부 임갑수 평화외교기획단장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협의에 한국에서 외교부와 통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미국에서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재무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한 양측이 한반도의 현 상황과 인도주의 협력 전망,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국장급 협의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진전을 위한 미국과 한국의 공동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첫 관계부처 합동 국장급 협의를 열었으며 9월에 서울에서도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1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미한 연합 공중훈련과 관련해 미한 훈련의 성격은 비도발적이고 방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동맹이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1일 미국과 한국이 연합 공중훈련을 시작했다는 한국 언론 보도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한국에서의 작전에 대해 특별히 발표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미 공군이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 정기적으로 훈련 임무를 수행하고 지역 안보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들은 그 성격이 비도발적이며 방어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미한 동맹은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위협이나 적들로부터도 한국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미국과 한국이 1일부터 5일까지 연합공중훈련인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주한미군 F-16 전투기와 한국공군의 F-15K, KF-16 전투기 등 양국에서 각각 100여 대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한 군당국의 연합공중훈련은 양국 공군의 합동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this is routine training to maintain the readiness of the combined readiness of Iraq and U.S. Air Forces.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군대가 정기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기술을 잃고 준비태세가 저하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얀 군 당국이 이번 훈련을 통해 공중차단 실행을 위한 모든 전술과 기술, 절차 등을 연습하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I'm sure that they are practicing all their tactics,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how to conduct air interdiction, you know, and you know, as well as you know, to be able to defend against any kind of air attack.
또 적의 어떤 종류의 공중 공격으로부터도 방어할 수 있는 훈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한연합훈련 후 어떤 종류의 추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양국의 방어훈련은 계속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비난과 선전으로 인해 훈련을 축소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매년 12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2018년 이후 규모가 축소된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으로 대체됐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지난해 12월에도 연합공중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미한 연합공중훈련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진행됐으며 F-15K, KF-16 등 한국 전투기 90여 대와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 등 60여 대가 참가했습니다.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이날 VOA에 이번 미한연합훈련을 양국의 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If you have military forces, they have to train. Military forces that don't train become pretty useless in a short period of time.
군대가 훈련을 하지 않으면 단기간에 쓸모없게 된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함께 훈련하고 함께 작전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두 나라는 북한의 기습 공격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또 양국의 훈련에 대해 북한을 침략하거나 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훈련 규모가 축소돼 진행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미한 군 당국의 본연의 군사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 조금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삼팔로스가 보도했습니다. 삼팔로스는 최근 지난달 28일 촬영된 신포 조선소 위성 사진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의 고래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인근에서 계속된 활동이 시험 발사 준비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이 SLBM 시험 발사 시 잠수함이나 바지선에 미사일 발사관을 장착하고 분리할 때 사용하는 이동식 크레인이 발사대를 갖춘 시험용 바지선 옆에 자리 잡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바지선 중앙에 있는 회전식 원형 덮개가 제거된 부분도 미사일 발사관을 설치하려는 의도가 담긴 추가 시험 준비 정황 근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준락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일 한국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SLBM을 추가 시험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미한 당국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관련 움직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 중국, 이란 등과 함께 미국의 주요 사이버 적국 중 하나라고 존 캐트코 미국 하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등이 미국의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미국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경우 해킹 공격의 대가를 크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존 캐트코 의원은 지난달 29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사이버 관련 화상 대담에 참석해 북한은 중국, 러시아, 이란 등과 함께 미국의 주요 사이버 적국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 사이버 적국들이 미국의 주요 사회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사이버 위협 활동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올해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대규모 이메일 해킹 공격과 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 지하철, 선박 등 공공교통시설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 등을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캐트코 의원은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 등의 사이버 적국들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경우 이들이 치러야 할 대가와 비용을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s I laid out at the beginning of this Congress in my five-pillar strategy, we must impose real cost on our cyber adversaries like China.
캐트코 의원은 이어 미국은 이 같은 국가 주도의 사이버 해킹 행위에 대해 가장 심각한 범위까지 책임지고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토안보를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는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을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방어할 태세를 갖춰야 하며 공격적인 사이버 안보 태세 구축을 통해 적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기반 시설 안보국 시사의 젠 이스털리 국장도 이날 화상 대담에 참석해 미국의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을 노리는 적국들의 사이버 공격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주요 기반 시설 보호와 미국인의 사이버 안보 증진을 위해 매 순간 쉬지 않고 공격적인 방어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털리 국장은 특히 미국의 사이버 분야 안보 강화를 위해 미국 의회로부터 올해 국방수권 법안에서 6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구조계획안을 승인받았으며 여러 행정명령을 통해 사이버 방어태세 구축 방안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미국 정부 부처에 사이버 관련 논의를 통합하는 합동사이버센터를 출범해 공동 사이버 방어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을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That's the Joint Cyber Planning Office that we launched in August at Black Hat.
이스털리 국장은 이어 사이버 적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이버 계획과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연방정부 내 정보기관들의 광범위한 정보와 권한을 공유하고 민간 부문의 혁신과 독창성을 결합할 때 사이버 방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북핵 수석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일 오전 전화협의를 가졌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양측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앞으로도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조기 재가동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노 본부장은 지난달 24일 서울에서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대면 협의를 한 데 이어 29일 전화 협의를 했고 어제는 류 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화상 협의를 하는 등 한반도 주변국 북핵 대표들과 최근 연쇄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개국 정상들이 내년 중반까지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는 여건이 되면 북한에 백신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2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정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전 세계 공평한 보급을 강조했습니다. 정상들은 이번 G20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선언문에 올해 전 세계 인구의 40% 그리고 내년 중반까지 70%에게 신종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백신이라는 데 정상들이 동의하며 전 세계로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찍은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미국은 이미 전 세계 100개 나라에 1억 6천만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공급했으며 추가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ve already shipped nearly 160 million doses to 100 countries, more than every other country has donated combined.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지원한 코로나 백신이 다른 공여국의 지원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며 미국은 내년까지 전 세계 저소득 국가와 중간소득 국가를 위해 추가로 백신 5억 회분을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전 세계 두 나라 가운데 한 곳입니다. 다른 한 나라는 아프리카 국가 에르트레아입니다. 백신 공동구매 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측은 이를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상황을 묻는 VOA 서면 질문에 북한이 아직도 코백스를 통한 백신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백스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저소득 국가 등과 마찬가지로 여건이 되면 북한에 백신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백스는 지난 5월까지 북한에 백신 170만 회분을 1차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북한이 몇 가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아 백신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백스는 또한 추가로 북한에 중국산 백신 시노백 297만 회분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지난 9월 유엔 아동기금을 통해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한 국가에 백신을 재배정하도록 양보했습니다. 한편 1일 오후 2시 현재 국제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 데이터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49.5%가 코로나 백신을 적어도 한 차례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소득 국가의 경우는 전체 인구의 3.6%만이 최소 1차 접종을 끝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랍에미리트로 전체 국민의 96.8%가 1차 접종을 또 86.8%가 모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포르투갈과 쿠바가 최소 1차 접종률 88.6%와 87.4%로 뒤를 이었고 칠레가 84.2%로 접종률이 높은 국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전체 국민의 65.9%가 적어도 한 번은 신종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고 57.2%는 모든 접종을 마쳤습니다. 한국의 1차 접종률은 80.2%, 접종 완료율은 75.4%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무부 차관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만나 북한의 인권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대북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우즈라 제야 안전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이 지난달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30일 관련 사안에 대한 BOE의 질문에 제야 차관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과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재임 기간에 수행한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고 밝히고 제야 차관은 초국가적 억압과 자의적 구금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와 그 외 수감시설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야 차관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노력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한 존중을 개선시키기 위해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확대하고 북한 안팎으로 또 내부에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촉진하며 인권 침해와 학대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어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동맹국 그리고 특별보고관을 비롯해 유엔 특별 절차와 협력할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학대를 문서화하면서 인권 기록을 개선하도록 북한에 지속적으로 권고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76차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경제난과 민생 악화를 지적하면서 특히 북한 주민들은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등의 조치로 물품 부족을 겪고 있고 생계가 무너졌다며 북한 주민들의 식량 접근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지난달 2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속에서 더 열악해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So-called socialist system, we all know that has failed completely in North Korea. So people had to, you know, struggle for their life.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한의 이른바 사회주의 체제는 이미 완전히 실패했으며 북한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다른 활동을 해야 하지만 아직도 건재한 북한의 억압과 폭력 체계가 이를 가로막고 있고 그런 체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제출된 상태며 올해 결의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등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중국이 한반도 현안에 눈에 띄게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북한은 물론 한국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현안과 관련한 중국의 행보가 최근 들어 분주해진 양상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최근 민수 분야에 대한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이른바 쌍궤 병행을 북핵 문제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제재 완화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한국이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으로 일각에서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이 언급되는 상황에 편승해 중국이 자신의 영향력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박 교수는 또 중국이 미한일 대중 견제 공조에 맞서 북한, 러시아와의 공동 전선 의지를 과시한 행보로 풀이했습니다.
한반도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리고 미국으로 하여금 골칫거리인 북한 문제에서도 자신들의 그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일종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한미일에 대응해서 북중로가 이렇게 간다. 결국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북한과의 고위급 접촉도 눈에 띕니다. 중국의 외교사령탑인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지난달 28일 베이징에서 직접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를 접견하고 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양 정치국원은 서열상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보다 위에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리 대사와의 회동이 파격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국가 대 국가의 외교 관계와는 다른 북중 간 당대당 특수관계를 재확인시키면서 북한을 예우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교역 재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끊겼던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간 열차 운행이 이달 중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북중 접경 지역에서 방역시설 구축 등 물자교류 재개를 준비하는 동향들이 관측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철도 화물 수송체계 현대화를 위한 법안을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정한 것도 철도 운행 재개를 위한 준비 작업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중국의 최근 행보에 대해 미중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특히 북한이 신종 코로나 봉쇄를 풀고 대외 교류와 교역을 정상화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중국의 북한 끌어안기 행보가 보다 적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외 개방으로 다시 나오려는 북한을 중국 편으로 확실히 끌어안기 위해서 북한이 필요한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있다. 그런 점을 북한도 평가하고 대미 강경 노선을 걸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도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가을에 결국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 첫 단추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악화,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발사하면 사실은 한반도 정세의 전운이 감돌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중국은 이와 함께 현재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자신들의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류 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1일 노규덕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과 영상으로 한중 북핵수석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류 특별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국은 한반도 사무의 중요한 당사국이자 조선정전협정 체결국으로서 한반도 평화 논의 추진, 종전선언 발표 등 사무에 관해 관련국과 소통을 유지하며 건설적 역할을 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종전선언 참여와 관련해 당사자로서 마땅한 역할을 하겠다는 다소 추상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는 종전선언에 대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입장이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문재인 한국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흥미로운 제안이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어 중국으로서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종전선언이 정말로 궤도에 올라서 진행될 때 중국이 그 버스를 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도 역시 종전선언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당사자가 됐든 무엇이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 거기에 발을 넣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지금의 상황을 강 건너 불 보듯이 볼 수는 없잖아요.
중국이 종전선언 문제에 적극성을 보이는 이유 중에는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 확대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한범 박사는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는 북핵 협상 재개의 입구로서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전방위 외교를 통해 호소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향후 한국에 적극 호응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박원공 교수는 대북 제재나 종전선언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행보에는 한국을 약한 고리로 보고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이루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미서부 오레곤주에 정착한 30대 탈북 여성 이현서 씨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이현서 씨의 세 번째 이야기 장양희 기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게 됐고 경험을 해봤고 살아봤고 그 미국에서 사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나는 미국에서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흔들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을 보냈던 곳. 친절한 사람들과 적당한 분주함, 낭만이 있었던 워싱턴 DC.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추억을 간직한 곳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간 이후에 제일 많이 한 생각은 빨리 미국 다시 돌아가고 싶다. 어떻게든 다시 미국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때 8개월이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또 저랑은 너무 잘 맞았어요. 미국 문화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연서 씨가 미국으로 온 시기는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도 2년을 넘긴 후였습니다. 대학원과 취업을 고민하다 은행에 덜컥 입사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라고 했던가요? 결국 미국에 오고야 말았는데요.
사실은 남자친구를 만난 게 먼저예요. 2012년에 남자친구를 만났고 제가 2013년에 운이 좋게 미국 연수를 가게 됐고 그리고 2015년에 졸업을 하고 2017년에 다시 온 거니까 남자친구를 만난 게 사실은 그저 미국을 오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된 거죠.
미국 연수 1년 전부터 교제를 시작했던 사람,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한국계 미국인 남성과 쉽지 않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롱디 아무나 못한다고 하죠? 저희 5년 롱디 했어요. 연애를 저희 5년하고 결혼했어요.
5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와 맞지 않은 직장 생활로 적지 않은 고민을 했던 연서 씨.
결혼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5년 동안 사람을 만나면서 아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는 확신도 섰고 그게 짧은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확신도 굳건해졌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라고 하면 은행에서 너무 힘들어서 네, 빨리 여기를 탈출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은행이 저랑 잘 맞았거나 정말 좋았거나 그랬으면 아마도 남자친구가 그때 남자친구가 한국으로 와서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럴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이 삶의 큰 변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정하고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미국에 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퇴사하고 저는 15일 만에 미국으로 왔어요. 다 정리하고 뭐 은행기사부터 친구들 다 만나보고 나 이제 간다 다 얘기하고 정말 15일 만에 한국을 떠나서 왔는데 그땐 남자친구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남자친구가 비행기표를 1등석을 사줬어요. 정말 편하게 인생에서 처음 1등석을 타봤으니까요. 기분도 너무 좋았고 또 뭔가 새로운 인생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설렘. 제일 좋았던 건 잠깐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서 연애하고 1년에 저희 두 번밖에 못 만났으니까 정말 아쉬웠던 게 같이 있으면서도 아 나 이제 5일 뒤에 다시 트렁크 들고 공항 가야 해 그런 느낌이 너무 싫었었거든요. 너무 애틋하고 그 순간이 너무 속상하고 왜 헤어져야 되지?
그런데 넉넉지 않았던 군인 월급으로 신부가 될 연서 씨에게 비행기 1등석을 마련해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식이라는 것도 없었고요. 뭐 상견례 이런 것도 없었고 뭐 반지를 주고받거나 뭐 결혼식 웨딩 촬영을 하거나 전혀 없었어요. 스몰 웨딩도 없었고요. 아주 작은 그런 것도 없었고 아주 정말 간단하게 시작을 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남편은 그때 군인이었는데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저는 은행에서 일하면서 이제 모은 돈 그거 가지고 이제 둘이 합쳐서 살림을 시작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집부터 모든 것 미국에서 새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저희 두 사람이 그동안 모은 돈 가지고 시작을 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것 다 포기하지만 오는 길만은 행복하게 와라 라는 거였죠. I choose you.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의 특별한 장면들, 화려한 장식과 축하 박수, 환호성은 미래의 꿈 그리고 계획과 맞바꿨기 때문입니다.
친구들도 그렇고 또 특히나 부모님이 굉장히 아쉬워하시고 그런 뭐 전통적인 분이신들이니까 그분들 아무래도 또 평생 후회한다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었고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 인생의 주인공 우리니까 결혼식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 우리만 괜찮다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부모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막대 먹은 아들, 딸들일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후회 없이 살고 있고요.
가족과 친구들의 아쉬움이 컸지만 내 삶의 주인공은 나였기에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에 충실했다는 이연서 씨. 그렇게 연서 씨는 원했던 곳 그리고 그리운 사람과의 새로운 출발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편도였잖아요. 제가 타고 가는 비행기표가 편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아빠 엄마 두고 가, 친구들 다 두고 나 혼자 가 이런 아쉬움보다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마냥 행복하고 그냥 나 이제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살게 되겠구나 나 편도행으로 간다? 이거 왕복 아니다? 나 이제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 막 이런 생각. 그런 생각들 하면서 행복하게 온 것 같아요.
편도행 티켓. 연서 씨는 2017년 봄 노스캐롤라이나에 도착하게 됩니다.
남편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처음 하는 소리가 너 진짜 작다. 미국 사람들이 워낙 크니까 내가 되게 조그맣게 보였나 봐요. 그 속에서 이렇게 걸어나오는 게 더 작게 유독 더 작게 느껴졌었는지 아마 제가 좀 작긴 하지만 그날따라 더 그렇게 보였나 봐요. 이제 남편이 제가 오기 전에 집을 아파트를 다 렌트를 해놓고 끓여놓고 그랬었는데 그 집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밤하늘에 그 별들이 너무 예뻐 보였던 거 뭐 그런 기억들 나고
예비 신랑이 손수 꾸며놓은 신혼집에서 밤잠을 설치고 바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하러 갑니다.
각국 증인이 필요하더라고요. 결혼을 하는데 나는 당연히 친구가 하나도 없으니까 남편 쪽에 친구 두 명이 왔었고요. 이제 저랑 남편이랑 사이에 두고 서론서 그걸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제 영어를 읽어주는데 서 있는 이 사람이랑 이제 결혼이란 걸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뭐 행복해서 우는 것도 있고 또 느낌이 다른 게 그런 결혼식 이런 거 우리 결정에 의해서 안 하기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것도 있고 그래서 아쉬움과 아마 행복함과 그런 게 복합적으로 네, 복합적으로 이렇게 섞여진 그런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펑펑 그때 울었는데 예쁘게 화장하고 예쁜 드레스 입고 예쁜 구두 신고 나도 예쁜 꽃 안고 그렇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경제적으로 저희는 더 중요한 곳에 그 돈을 써야 했고 그 지금은 결혼 생활하면서 지금 4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 많이 안정이 됐어요. 뭐 경제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됐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시작을 했다면 스몰 웨딩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후회 없을 걸 알았고 후회한 적 없지만 결혼 축가와 웨딩마치 대신 결혼 서약을 들으며 미국에서 신부가 된 이연서 씨. 남편과 함께 인생의 새로운 책장을 넘겼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오레곤주에 정착한 이연서 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황해도는 오전부터 함경도는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 예상 적설량은 1cm 내외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흐리고 비가 오겠고 평안북도는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오다가 오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 15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15도, 양덕 아침 3도, 낮 15도, 신의주 아침 7도, 낮 15도, 부성 아침 5도, 낮 1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 11도, 강계 아침 3도, 낮 12도, 희천 아침 5도, 낮 12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6도, 낮 15도, 개성 아침 4도, 낮 16도, 하리원 아침 4도, 낮 16도, 신계 아침 3도, 낮 1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원산 아침 8도, 낮 18도, 장전 아침 8도, 낮 17도, 평강 아침 2도, 낮 15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는 흐리고 장지는 오후에 가끔 비나 눈이 오겠고 함경북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 아침 6도, 낮 17도, 장진 아침 0도, 낮 9도, 청진 아침 6도, 낮 15도, 김책 아침 7도, 낮 17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에 흐리고 한때 눈이 오겠고 오후에는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0도, 낮 10도, 김영건 아침 영하 2도, 낮 10도, 삼지연 아침 영하 3도, 낮 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고 먼바다는 오전에는 1.5에서 3m, 오후에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북부 앞바다는 오전에는 0.5m,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먼바다는 오전에는 0.5에서 1m,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이윤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령부는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전략사령부가 1일 핵준비태세 훈련인 글로벌 썬더 22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이날 글로벌 썬더는 핵무기 지휘통제와 야전훈련과 연계된 정례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복수의 가상 적들을 상정해 실전적인 훈련을 진행하며 핵준비태세와 전략적 억제 역량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훈련에는 3대 핵전력으로 불리는 전략폭격기와 미사일 그리고 핵잠수함 준비태세를 점검하는 게 포함됩니다. 또 이 훈련은 다른 사령부들과 공조 아래 국제적 범위의 작전을 실시하고 적대 세력들이 유사시 미국과 동맹을 겨냥한 전략적 공격을 감행할 경우 이를 억제, 폐퇴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략사령부는 미군에서 핵무기 운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타이완 특수부대가 괌에서 미국 해병대와 합동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2일 타이완 제99 해병여단 소속 40명 병력이 괌에서 미국 해병대와 상륙, 공수, 시가전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추가정 타이완 국방부장은 이날 보도와는 별도로 우리는 미국과의 협력에 있어서 긴 역사를 갖고 있다며 특정 수위에서 필수 불가결한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추 부장은 관련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 대신 타이완 국방부는 과거에도 유사한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며 더 이상 추측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스위크는 미국 국방부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지난달 27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소규모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타이완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광범위한 협력을 하고 있다며 미군이 타이완 방어를 도울 것으로 정말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기업 야후는 2일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야후는 성명을 통해 중국 내 기업과 법 환경이 점점 더 도전적으로 변해감에 대한 인식 하에 야후의 모든 서비스는 일일부로 중국 본토에서 더 이상 접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후는 이용자의 권리와 자유롭고 열려있는 인터넷을 지키는데 여전히 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후에 앞서 구글도 몇 년 전 중국에서 철수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인 링크드인도 지난달 중국 사이트를 닫고 구직 게시판으로 대체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야후의 이번 중국 시장 철수는 미국과 중국 간 기술과 무역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앞서 미국은 화웨이 등 중국의 기술 기업들이 중국 정부와 군과 연계되어 있다는 혐의가 있다면서 그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에 제약을 가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중국 당국이 사교육 기관을 규제하는 강력 대책을 내놓은 이후 중국 내 사교육 시설이 40% 감소했다고 중국 국영 CCTV 방송이 중국 교육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CCTV는 12만 8천 개의 오프라인 사교육 시설이 문을 닫았고 263개 온라인 교육 시설 중 절반 가까이가 폐업했다고 중국 교육부가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교육부는 2021년 말까지 모든 사교육 시설을 비영리 기관으로 바꾸고 교육산업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중국에서 사교육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무교육 단계 학생 숙제 외부 학습 부담 감소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일 미국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파리기후 변화 협약에서 탈퇴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지만 미국이 지난 행정부에서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고 우리를 뒤처지게 한 사실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산림 파괴의 상당 부분과 우리가 지금까지 직면해온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이 작지만 지구가 더워지면서 더 큰 값을 치르고 있는 덜 부유한 나라들에 대해 압도적인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행정부의 기후 관련 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 세계뉴스 김현규였습니다. 11월 3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